마태복음 제5장 3장에서 침례 요한은 천국을 선언했고 4장에서 주님은 천국을 포고하셨으며 5장에서 주님은 천국의 율법과 원칙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첫째, 제자들이라는 용어에 관한 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1절과 2절에서 거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오직 제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그분의 제자들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언급된 제자들이 유대인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제자들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로부터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된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에 관한 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그분의 명령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들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명하심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것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모든 주님의 명하심의 중심이며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에 관한 비밀이 그에게 계시된 후에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셋째, 이 내용에 관한 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라든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이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형제와 같은 표현이 종종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구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무리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신서들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많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은 이 부분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천년 왕국의 율법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그 왕국에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도둑질하는 자와 간음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3절부터 9절은 아홉 가지 축복에 관하여 말합니다.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에게 부요함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정의는 여기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보상이거나 혹은 어떤 보상 이상의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소유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래에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특별히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의롭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이 구절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물을 찾듯이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앞구절은 의로움에 관하여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심판대 앞에까지 미칩니다.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에서 언급된 아홉 가지 축복들은 물론 현 시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는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는 데 있어서 단일한 것이며,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목표를 하나님께만 둘 때 결국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의 눈을 한 가지에만 고정시킨다면 그는 한 가지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둘 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잃을 것입니다. 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이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화평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는 단지 이것을 전파합니다. 아들들은 사실상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각 개인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들들이며 거기에는 딸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헬라의 풍습에 따르면 모든 후손들은 자녀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정해진 상속자로 삼는데 그가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10절,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의를 위하여는 합법적임과 공정함을 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원어에 따르면 핍박을 받았던 자와 같이 과거 시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언급된 핍박의 고통은 5장 11절에서 언급된 고통과는 다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 곧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다와 천국에서와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세 표현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핍박합니다. 첫째, 욕함. 사람의 얼굴 앞에서. 둘째, 핍박함. 방법과 환경. 셋째, 모든 악한 것을 말함. 사람이 뒤에서 악한 말을 퍼뜨림. 아홉 번째 축복이 상을 언급함으로써 앞선 여덟 가지 축복들 역시 상드림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구법입니다. 각 축복들 중 처음 절반은 행위를 언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절반은 상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 주님께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입니까? 13절에서 16절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땅의 소금인 믿는 이들과 둘째, 세상의 빛인 믿는 이들. 소금은 뭔가 내적이고 자신을 향한 것으로서 본성을 가리킵니다. 빛은 뭔가 외적이고 다른 이들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행위와 연관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많은 쓰레기가 있을지라도 세균을 죽이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소금 성분은 오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일 소금이 없다면 땅은 썩어서 악취가 풍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믿는 이들이 변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분별시키는 맛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대로 옷을 입고 또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되는 것이 그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맛을 잃기 위해 심각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쓸데없어는 하나님의 눈에서 본 것입니다. 밖에 버리면은 환란에 처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밖에와 발에 발필이라는 말 모두가 환란과 관련된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언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산 위에 위치한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이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등 뒤의 등과 같습니다. 앞에서의 요점은 그 빛이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요점은 그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외인들에 관한 것이고 등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빛을 감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빛은 감춰질 수 있지만 어둠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어둠은 세상의 본성이지만 빛은 뭔가 특별한 것입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은 쫓겨납니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임을 입증합니다. 17절에서 20절 이 부분은 율법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절은 구약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20절은 신약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7절은 제7 안식일 재림 교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근거로 삼지만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케 하려는 율법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에 관한 말인데 누구든지에 의해 입증됩니다. 20절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뛰어난 의의는 다만 19절의 후반부에서 언급된 것만을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가 19절의 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율법에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각 항목을 처음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지킬 것을 요구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이렇게 완전한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둘째로, 그것은 징벌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징벌 받는다면 율법은 또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렸다면 그의 피 또한 흘려야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면 모두가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율법은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거나 혹은 완전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여전히 완전케함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요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요구가 그리스도께 우리 대신 처벌받으실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구는 두 번째 요구 뒤에 옵니다. 옛 언약이 끝났으므로 지키고 징계받아야 하는 두 가지 요구 모두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욕구가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완전케라는 말은 18절의 다 이루리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17절은 보완을 언급하며 18절은 수행을 말합니다. 17절은 보완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모두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율법만을 말할 뿐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다만 천년왕국의 마지막까지이지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장됩니다. 율법은 영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전의 눈은 이때까지를 의미합니다. 21절에서 26절 이 부분은 우리의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은 17절과 일치하며 22절은 19절과 일치합니다. 이 모두는 위의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2절의 심판은 21절의 심판과 동일합니다. 비록 22절의 심판이 유대의 공회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비 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심판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비록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연스럽게 유대의 배경을 그분의 말씀하심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분냄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분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분냄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냄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정도로 분을 내거나 죄에 조정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을 통제해야 합니다. 어째서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때 우리로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만 우리의 짐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교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살인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이 언급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으리라는 것이 사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여기에서 언급되었고 여기에서의 요구는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교인들과 성공회 사람들과 형제회 사람들은 모두가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그것은 구원이 예정된 것이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감리교인들과 몇몇 오순절 주의자들은 알미니아 짐을 추종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락되어져서 멸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칼빈 주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알미니아즘 역시 어느 정도는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내 견해로는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둔 어떤 가르침을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둔 가르침으로써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절들을 함께 모아서 성경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생과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상의 창조 이전과 계시록 이후는 모두가 영혼입니다. 단지 그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부분이 시간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것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은 매를 맞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또한 어떤 이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록 여기서 해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사람이 해를 느끼지 않는 한 그것은 해로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한때 거했었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불에 던지워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분명히 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따르면 이기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년왕국의 때에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믿는 이들이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식 죄수들이 도착될 때에는 석방될 것입니다. 천주교의 연옥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시작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위 혼을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그리스도인들이 징벌받을 것이라는 문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심판대에서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방인들 안에 있는 죄가 죄일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죄 또한 죄입니다. 고벳은 라가를 쓸모없음이라고 번역했으며 다른 이들은 어리석음 혹은 아무 소용없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라는 말이 고대 시리아 말로서 합당한 번역은 배역이라고 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는 것이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라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입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의 형제를 모래라고 부른 사람에 대한 징벌은 게나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래라는 말의 의미가 라가라는 말의 의미보다 더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가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반면 모래는 펜버가 말한 것처럼 배역을 의미합니다. 게나불이 여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 것이라면 그들이 단지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한마디 욕을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겠습니까?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므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제물을 드리다가 라고 말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이며 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의 요구는 구약의 요구보다 몇 곱절 높은 것입니다. 예물과 그 사람이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또한 옳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의식적인 율법이 아직 폐해지지 않았었습니다. 내 예물을 드리다가와 제단 앞에서는 그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25절 헬라어에서 송사하는 자는 원고를 의미하며 송사자는 불화를 상징합니다. 길에서는 당신이 아직 길의 끝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재판관 앞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당신을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십시오. 첫째,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화목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둘째,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화목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셋째,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일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화목해 될 기회가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학대하고도 그것을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의 한숨 소리조차도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목소리는 가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재판관은 주님을 가리키며 관인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며 뿐만 아니라 어둠의 장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영화로운 나날을 지낼 수 없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의 개나불 속에 던져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빚을 조만간 갚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오늘 갚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오는 시대, 즉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시대의 사함을 가리킵니다. 27절에서 32절 이 부분은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28절의 보고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넣어준 순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 안에 떠오른 악한 갑작스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본 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행동도 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져서 행한 우리의 의지의 행위는 죄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윤리나 환경이나 지위라고 하는 이유만 없다면 간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되기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대적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29절 믿지 않는 이들은 비록 그들이 그들의 눈을 빼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이 구절에 손을 자르는 것이나 앞구절에 눈을 뽑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여기서의 의미는 죄를 범할 기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잘라내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절에서 32절 여기서 주님은 이혼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위치에 놓으십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한 몸이 손상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 하나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간음은 하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다만 이 하나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혼이 간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그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하나를 깨뜨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아내와 결혼한 남자로 하여금 하나를 손상시키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남편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역시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 이 부분은 맹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맹세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왜 야고보는 맹세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온 야고보서의 중점이 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말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뢰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의 말을 증명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란 예 혹은 아니요 이상의 예에서 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8절에서 42절 이 부분은 악한 자를 대항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종류의 핍박들입니다. 첫째, 사람의 육신적인 몸에 관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뺨을 치는 것을 견디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그가 기꺼이 두 번째 뺨을 때리는 것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저항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그는 더 나아가 기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뺨을 맞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1절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요구되었던 많은 항목들은 다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편 뺨도 돌려대면은 극도의 견딤, 즉 기꺼이 다시 뺨을 맞으려 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속에 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표현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견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 뺨과 또 다른 편 뺨에 대한 언급은 우리의 뺨을 오른편이나 혹은 왼편으로 돌려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첫 번째 뺨을 맞는 것을 견디며 또한 기꺼이 다시 뺨을 맞으려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또 다른 편을 돌려대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둘째, 사람의 재물에 관하여 여기서의 피고에 대한 송사는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의미하고 계신 것은 이 소송이 단지 속옷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이 소송은 속옷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옷까지라도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보전됩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람의 수고에 관하여 여기서는 누구든지 도로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억지로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다른 편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이르며 또 다른 오리를 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원칙입니다. 매우 많은 때에 우리는 오리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두 번째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장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사람들은 오늘날 다스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4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어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43절에서 48절 이것은 사랑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앞 구절들에서 행해진 행동들은 사랑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공정함에 관하여 화를 낸다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의 선호에 의한 사랑이거나 혹은 사람의 애정에 기인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랑은 사람의 동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44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관대하신가를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잊어버릴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건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리니는 이같이 한즉 너희가 이와 같이 나타나리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 앞의 구절들에서 묘사된 행위가 없이는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때 문화는 생각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우리의 사랑의 행위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는 것은 죄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이 부분의 앞구절이 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해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가가 이곳의 온전함을 자비라는 말로 해석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심 안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서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구절은 21절과 23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말한 바로 바뀌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고 라는 말은 구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에는 이로라는 말이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재판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말씀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봅니다. 첫째, 만일 단어들 사이에 전치사가 사용된다면 그리고 전치사의 앞에 나오는 부분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부분 또한 그와 같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부분이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서 해석되어진다면 또 다른 부분 역시 그와 같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양쪽 모두 그 해석은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몇몇 안 되는 근거 구절을 가진 어떤 가르침도 많은 근거 구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르침을 인하여 희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성경 안의 모든 단어들은 만일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터무니없이 되지 않는 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비유들과 이상들과 표적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넷째, 어떤 진리를 오직 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또 일러스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 비슷한 두 단어나 구절은 만일 그들의 문맥이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모든 대구들은 일치합니다. 일곱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배경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배경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덟째, 한 성경 구절만으로는 어떤 진리의 모든 방면을 다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성경의 한 구절로부터 율법에 관한 모든 진리의 각 방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